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기도의 깊이를 사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기도했고 엄청나게 이제 눈이 열린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 바울 자체가 그렇게 지구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을 잘 누렸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고 볼 때도 그일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교회 또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또 이제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한번 짧은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빨리빨리 이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7절에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정말 너희에게, 로마에 있으면서 이 복음으로 살아낼 너희에게, 마침내는 로마를 살릴 너희에게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정말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앞으로 될 일들을 염두에 두니까 더욱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있기를 너무 원한다. 그게 어디서 오는 은혜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바로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지 말세를 이길 수 있고,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또 언급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언급한 걸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언급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1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해석할 때 이게 인사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관용어구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인사말도 맞고 관용어구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사말을 쓸 정도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의미가 약화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냐면 그 샬롬도 사실은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평안하냐? 이 말로 얘기하면 평강이다. 이 평강하냐 이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어지럽고 워낙 많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보고 너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인사말이 뭡니까?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지금 인사말이 된 것처럼 적어도 이 시대에 있어서 평안하냐 이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중통역되고 있네요. 저쪽 한쪽에서는. 예. 자,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우리가 한두 번 나왔다면 그냥 좋은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의 모든 거의 모든 서신에 언급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긍휼이 추가됐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로마서부터 지금 빌레몬서까지를 쭉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몰라도 이게 이 정도로 중복되는 걸 봤을 때 당연히 느껴지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은혜와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남겨주신 겁니다. 그만큼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평안해지고 뭔가를 얻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 말고요. 이런 차원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그런 종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만이 그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 초대교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잡혀가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고 로마의 특별히 대표적인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대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 서신들 중에는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쓴 서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여러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정말 깊이 기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최고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 세상이 주는 은혜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바로 그런 은혜, 그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잡혀가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본인이 잡힐 상황이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빼앗겼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열심히 하고 있던 직장에서 잘리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일련의 일들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막 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단은 매일 반입니다. 지금 공격이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의 강도가 그때도 있었다는 그 정도의 세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협박하는 반면에 회유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눈 떠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열심히 동력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길을 가기도 하고 눈을 떠보니까 본인의 모든 사역이 노출되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또 정확하게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지금 말씀드린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정말 중요하고 평강이 너무나 중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은혜 때문에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영혼들과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확인한 구절만 해도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10번 이상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구절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사실 몇 가지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 다른 성경이잖아요. 전체 성경 안에 27권이 각각 다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동일한 문구가 계속 반복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니. 그만큼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평강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미완료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고. 계속 흘러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호흡을 해야 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음식을 공급받는 것과 같이 계속 흘러들어와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차단된 것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또 평안함을 잃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은혜가 차단이 되고 평안함을 잃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은혜와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역과 그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걸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평안함을 흐트러뜨립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면 우리 성도들은 눈을 번쩍 떠서 아 정말로 이 은혜와 평강이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과 기도 제목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은혜 받기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이 주님의 평강이 흘러들어오기를 위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주님의 평강이 흘러들어오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방법을 한번 던져보고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4절부터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은혜의 원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속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 충만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 저 은혜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제적으로는 사라집니다. 정작 중요한 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사도행전 20장에 20장 24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음 이꼬르 은혜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쭉 끼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말 제대로 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부 말씀 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그것에서 오는 은혜가 가장 정상적이고 올바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누리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강해라. 다른 말로 복음 속에 있으라. 다른 말로 충만한 말씀을 받으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이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하나님 응답 주셨다, 뭐 은혜 받았다, 아니 뭔가를 깨달았다, 은혜를 받았다, 뭔가 시원해졌다, 은혜 받았다, 요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은혜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와 깊은 교제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하게 받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고 제가 지금 보셨던 성경의 구절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깨달았다, 아니면 좀 시원하다, 아니면 좀 위로받았다, 아, 뭔가 답이 된다, 뭔가 뭐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수준의 은혜 가지고는 그 시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를 못 이깁니다. 그런 은혜 가지고는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핍박과 죽음과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응답 좀 받았습니다. 뭔가 좀 깨달아졌습니다. 뭔가 좀 시원해집니다. 뭔가 따뜻해집니다. 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칩니다. 라고 하는 수준 가지고는 이건 못 이깁니다. 그런 수준의 은혜를 응급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서신서에서 응급한 것은 실제를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게 은혜의 기준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리스도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진실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자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고 그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깊어지고 그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결되고 소통되고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비밀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바로 그 힘이라야지 이 세상에 사단이 쳐놓은 모든 부분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야 돼. 그 은혜가 그냥 말씀이 좋고 말씀이 조금 이해되고 내가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풀어지고 이제 CBS나 뭐 이런 CTS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보니까 저 안산에 뭐 교회 있어요. 교회가 뭐 꿈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 나오셔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그 후반절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아볼로 본문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볼로 본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여튼 그래요. 뭐 우리는 그 본문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 보고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을 상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못 듣겠더라고요.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질문도 뭐, 희한한 질문하고, 거기에 막 답을 하고, 외조 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십계명,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디테일이 없습니다. 디테일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세부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하나님 저희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니네에게 평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고 삐죽삐죽하고 쪼삐쪼삐하고 뭐 이렇게 막 전율이 생기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셨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유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실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이게 올바릅니다. 그 그리스도와 가까이 갈 때, 그 그리스도와 소통될 때, 그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런 유의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넘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는 이해가 되겠는데 평강이란 말을 굉장히 귀하게 다루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대부분의 믿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뭔가 믿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내야 되니까 불안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입니다. 요동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계속.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근심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평안함이 없는 상태가 이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언제 임하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평안이기도 하겠죠. 여튼 그 평안, 그 주님의 평안을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럴 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게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과 근심을 통해서 틈타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이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의 입을 빌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세상이 전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정확하게 평안이 없는 상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분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부에 그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진정한 평안밖에 없습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들어와야 돼요. 빌립보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후반절을 완전 바꾼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것이다.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시는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야만이,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시대를 이기고, 그 나라를 이기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은혜 하루 안 받아도 별 표시 안 나고요. 한 달 안 받아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1년 안 받아도 잘 표정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은혜가 없을 때는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몰려옵니다.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우리 복음 이렇게 밖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 받는 것처럼 불신자 비슷하게 살잖아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세파를 넘어설 수 있는 내가 믿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바닥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얘기입니다. 드러난. 지금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사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편지를 썼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단순한 인사말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맨 서두에 나오기 때문에 인사말로 해석할 수 있을지만 이건 인사말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서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다른 얘기 필요 없거든요. 고린도전서의 수많은 얘기가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각각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으면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화목해라, 사랑 안에서 거해라, 어떻게 이렇게 말이지 그런 간음하는 걸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 수많은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파벌을 짓냐, 당을 형성한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모든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으면 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누차 반복된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없을 때 별로 표시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표정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함이 없는 상태로 문제가 올 때는 넘어집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요. 초창기에 자주 얘기했는데 기업의 어떤 경쟁이 있잖아요. 기업 간의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할 때는 이 기업들은 잽을 날리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건들지 않는다고요. 이 경쟁사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할 때 무너뜨릴 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할 때 배경부터 준비합니다. 무슨 배경을 준비하냐면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날 만큼 먼저 배경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래놓고 카운터펀치를 던지는 거예요. 한번 쓰러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쓰러졌을 때 절대로 못 일어나도록 만들어놓고 때린다고요. 사단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를 어떤 사건 때문에 떠나가지고 교회를 뭐 10년, 20년, 수십 년 못 들어오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 사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성가대에서 했는데 한번 실수했는데 뭐 비난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장이 돼가지고 뭐 발언을 했는데 누가 안 들어줬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루는 갔는데 몸에서 담배 냄새 나는데 누가 지적해가지고 뭐 그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핑계 때문에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계기입니다. 카운터 펀치였을 뿐이에요. 맞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전에 먼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냐면 맞고 못 일어날 수 있도록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업이 뭐냐면 은혜를 빼앗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은혜를 싹 빼앗아 갑니다. 또 마음에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자면 평강을 싹 빼앗아 가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되고 분노가 있고 은혜는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뭐 하나 걸려들면 와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집에 죄송합니다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갑자기 차에 누가 끼어들어 이 니 죽자 내 죽자 내 해가지고 그 운전사하고 괜히 하풀이 하는 거잖아요. 뭐냐 이게 집에 아내하고 싸워 그래. 우리는 우리 가정은 그럴 리가 없지만 여튼 그런 일이 막 집에 막 심하게 해가지고 갔는데
실컷 또 뭐 애 실컷 나무라고 애가 잠을 잘못해가지고 실컷 나무로 했는데 밖에 나가는데 말이지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가 자기 발에 침뱉었다. 이 네 죽자 내 죽자 이리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닥에 무너지니까 그 사건이 이렇게 다 걸리는 겁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모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눈치를 채시길 바라고 이 평강이 뭘 뜻하는지만 눈치를 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게 필요합니다. 나의 평안 그게 필요하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러면 이해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뭐가 은혜인지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주께서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지극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장할 것이다. 다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세대의 마지막 때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무릎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눈치 못 채는 사이에 넘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정말로 이런 일이 야 조금 관리할 걸 이런 게 정말 후회가 됐던 것이 이빨입니다. 이빨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빨 저는 충치 하나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충치 하나 없었어요. 단지 이빨을 닦을 때마다 피가 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잇몸이 약하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치과 가보고 제가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죠. 잇몸뼈가 반 이상 녹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풍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왜 이빨이 풍치 왜 이빨이 흔들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치과 가서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답이 없대요. 다 빠진대 이게. 최대한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저 몰랐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알고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게 제 인생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별스럽지 않겠지. 단지 사과를 콕 못 씹는다 이 정도의 불편함. 시원스럽게 씹지 못하고 씹을 때마다 피난다 이 정도의 불편함이었기 때문에 전 별 문제 없었는데요. 나중에 진단받아본 게 이게 큰일이요. 다 무너지게 됐어. 아 인생이 이렇구나. 그때그때 표시나지 않아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신자가 주님 주신 나의 평안함을 놓치는데 사단의 위협과 협박을 죄악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10번 이상 강조하셨습니다. 아, 너무 중요하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깨달으셔도 정말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주님의 평안함이 나에게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주님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평안은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평안함을 정말로 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믿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복음화 위에 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고 있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